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인근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블로 키릴렌코 도네츠크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이 발사한 S-300 미사일 두 발이 바흐무트 북서쪽 동부 도시 슬로비안스크시를 타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전황 보고에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도시와 주변 마을들에 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약 9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아우디우카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현지 군민 합동행정위원회는 2,000명의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드니프로의 한 수력발전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자포리자 원전과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직원들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핵 안전과 안보 회복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자국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 2 탱크 18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어제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헝가리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2표 대 반대 6표로 비준안을 가결했습니다. 헝가리 의회의 비준안 승인으로 핀란드의 나토 가입 절차는 나토 회원국 중 튀르키예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을 승인했으며 표결은 5월 14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스웨덴에 대한 비준안은 헝가리 의회에 계류 중이며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자 나토 가입 절차를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동해 인근에 초음속 대함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동해 일본해 해역에서 태평양 함대의 미사일 탑재 함정들이 적 해상 모의 목표물을 겨냥해 모스킷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목표물에 모스킷 순항미사일 두 발이 명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킷 순항미사일은 120km 범위 안에서 함선을 파괴할 수 있는 옛 소련제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로 음속의 약 3배로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는 25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해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의 한 이민시설에서 어젯밤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3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과 미 CNN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이민청이 운영하는 시우다드 후아레스 소재 한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이날 화재는 시내 거리를 떠도는 이민자 약 71명을 이송한 이후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화재 건물에 이들 이주민들이 수용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는 구급차와 경찰 차량 10여 대가 긴급 출동해 진화와 피해자 수습 활동에 나섰고 건물 밖으로 옮겨진 부상자들이 줄지어 누워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자들의 국적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망자들에 대한 언급 없이 부상자 대부분이 베네수엘라인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 해군 제11 항모강습단장은 이날 입항 뒤 니미츠호 선상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부산에서 출항한 뒤 한미일 3자 훈련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미츠호와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벙커이람 등으로 구성된 10일 강모항습단은 전날 한국 해군과 함께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인구 폭발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결성한 로마 클럽은 앞서 금세기 중반이 이르면 세계 인구가 97억 명에 달하고요.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 늘어나서 인구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분야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7일에 나온 로마 클럽의 새 보고서는 인구 폭발은 없을 것이고 세계 인구는 금세기 중반 이전에 88억 명 정도의 정점을 찍고 그 뒤에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동안 달라진 사회, 경제적 환경, 교육 수준, 소득 변화 등을 감안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인구 폭탄에 관한 걱정이 사라지면 자연과 기후 문제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수 있으며 이와 또 연계된 사회적, 정치적 긴장도 완화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인류는 여전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고요.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교육과 소득, 양성평등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편다면 인구 정점 시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전했습니다. 로마 클럽의 새 보고서는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계의 노력으로 야생동물 환경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3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0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9일 수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북부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스모그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또 오전에는 함경 북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상 9도에서 영상 19도로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다가 흐리지고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입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영상 19도입니다. 신의주는 3도에서 12도고요. 개성은 2도에서 17도, 함흥 1도에서 19도입니다. 원산 4도에서 19도 사이, 청진은 1도에서 시작해서 13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해산 지역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4도를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독일의 첨단 고성능 탱크인 레오파드 2 18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길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첫 방문국인 가나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우크라이나부터 보겠습니다. 독일산 탱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인도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2 A6 탱크 18대가 2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독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네네.
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트위터에 이들 탱크가 최전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일 정부를 믿어도 좋다, 신뢰해도 좋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은 줄곧 우크라이나에 전투용 군사 지원을 주저해왔고요. 독일 정부 안에서는 미국이 미국산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보낸다면 독일도 레오파드2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네, 하지만 갈수록 높아지는 서방 동맹국들의 압박에 결국 지난 1월 25일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를 보내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자, 독일이 보내기로 한 물량이 있었는데 이 약속도 이번에 지킨 겁니까?
네, 독일 정부는 당시 발표에서는 적어도 14대 레오파드2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네, 하지만 포르투갈과 스웨덴에서 물량을 더 확보해서 18대로 보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안보소식통을 인용해서 레오파드 18대 외에도 40대의 마르도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두 대의 장갑차도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지금 유럽에 이 레오파드 2 탱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네, 현재 유럽에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0대의 레오파드 2가 배치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 레오파드 2를 보유한 나라들이 제3국에 이를 수출하려면 제조국인 독일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네.
네, 앞서 네덜란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레오파드 2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독일 정부가 승인을 미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1월 독일 정부는 레오파드 2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 재수출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 정부의 승인이 없어도 이 레오파드 2 탱크 지원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하고 있는 옛소련 국가인 폴란드는 이번 전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국의 하나인데요.
네네.
네, 독일 정부가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크 폴란드 총리가 지난 1월 23일에 독일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긴 하겠지만 독일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를 보낼 거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럼 폴란드가 약속했던 그 탱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가 됐습니까?
네, 폴란드는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서 전달한 4대를 포함해서 약속했던 14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인도했습니다.
예.
네, 한편 독일 국방부는 27일 또 다음 단계로 해서 구형 모델인 레오파드1을 개조해서 올여름에 25대, 연말까지는 80대, 그리고 내년까지는 최소한 100대를 더 공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탱크 지원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도 지원 의사 밝혔죠?
네. 미국도 미국이 제조한 첨단 전투용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이 같은 계획은 독일 정부 발표가 나온 같은 날인 1월 2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전달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미국은 에이브럼스가 조달도 어렵고 우크라이나군이 유지, 작전 수행에 어려울 거라면서 난색을 표해왔는데요.
네.
하지만 독일 정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다른 유럽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영국의 장갑차인 챌린저도 27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영국의 챌린저 사용법을 익혔고 챌린저는 최전방에 배치될 준비를 끝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스페인도 이번 주 안에 첫 인도분 레오파드2 6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서방의 탱크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올렉시 레즈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영국의 챌린저, 미국의 스트라이커와 쿠거, 그리고 독일의 마르더 등 장갑차를 시험해보는 영광을 누렸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레즈니코 장관은 또 반격에 앞서서 이들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무장이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외국을 순방하고 있네요.
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가나의 수도인 아크라에 도착하는 것으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주일 일정으로 가나와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가나 대통령 만났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가나 대통령궁에서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안보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네, 회담에 이어서는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가나, 베냉, 기니, 코트디부아르, 토고 등 이 아프리카 5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불안정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리카 대륙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아프리카 영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거라는 분석이고요. 최근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자주 아프리카 국가들을 찾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얼마 전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프리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주에 에티오피아와 니제르를 방문했고요. 또 그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난달에 나미비아와 케냐를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여성의 인권 증진, 교육, 보건, 기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네, 그 밖에도 제니 옐런 재무장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했고요.
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연내에 아프리카를 방문하겠다는 예. 입장입니다.
자, 가나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아쿠아바도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영내의 바그너 그룹의 존재에 대한 우려를 거듭해서 표명했습니다.
네,
이 바그너 그룹은 말리와 수단, 차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바그너 그룹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동부 돈바스 전선을 이끌고 있는 러시아의 민간 용병 업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요.
예.
네, 바그너 그룹은 이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맺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쿠아도 대통령이 용감하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고 있다면서 그의 지도력을 높이 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까지 가나에 머물면서 여성 기업인들 또 청년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잉주 전 타이완 총통입니다. 중국 방문했네요.
네, 마잉주 전 총통이 27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4월 7일까지 중국에 머무는데요. 전직 타이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이게 공식적인 방문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차원의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마 전 총통 가족뿐만 아니라 학자, 대학생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합니다.
예, 자 방문 기간이 꽤 긴데요.
네.
이번 방문에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마잉주 전 총통은 난징, 창사, 우한 등의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또 국민당 창시자인 순원의 무덤, 전 관저 등 국민당의 중요한 장소들도 방문하는데요.
네.
네, 특히 오는 4월 5일 명절인 한식에는 집안 사람들이 살았던 곳 조상들의 무덤도 찾습니다. 마 전 총통의 일정에 베이징 방문이나 중국 정부 관리들과의 공식 회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방문에 관해서 마 전 총통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마잉주 전 총통은 이번 방문이 인적 교류를 통한 양안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가기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나는 젊은이들의 열정과 교류로 양안 사이의 분위기를 개선해서 빨리 평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이완 정부에서도 반응이 있었네요.
네, 타이완 총통실의 린 유첸 대변인은 27일 총통실은 중국 정부가 전직 총통 방문에 국제 기준을 따를 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 타이완 판공실이 지난주 성명을 냈는데요. 이 성명은 마 전 총통을 환영하며 성공적인 방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중국 타이완 판공실은 또 교류가 양안 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에 젊은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마 전 총통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서 타이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큰 논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 국민당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반대파와 활동가들이 비난했는데요. 27일 마 전 총통이 공항을 떠날 때 주변에는 친독립 시위대가 모여서 방문을 비난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친통일 시위대가 나타나서 이 방문 지지 시위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 전 총통이 속해 있는 국민당, 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의 그 집권당인 민진당하고는 생각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당은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 왔습니다.
네.
네, 반면에 현 여당인 민진당은 타이완이 주권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잉주 전 총통은 2008년부터 16년까지 집권하면서 양안 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고요. 2015년에는 싱가포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민진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한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 현 차잉원 총통 체제가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는 단절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 타이완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중미에 있는 나라인 온두라스가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다고 26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는 13개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이 총통이 29일 열흘 일정에 해외 순방에 나서는데요. 차이 총통은 이번 순방에서 벨리즈, 과테말라를 방문하고 중간 경유지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남부 내슈빌의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법 처리를 의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대량 인출 사태로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미국의 중소은행이 인수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미국 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 남부 테네시주의 한 기독교계 사립초등학교에서 27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학교는 커버넌트 스쿨이라는 장로교 사립학교인데요.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커버넌트 스쿨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2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네, 총격범 잡혔군요.
총격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이 학교 졸업생인 28세 오드리 헤일 씨로 밝혀졌는데요. 존 드레크 내슈빌 경찰서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헤일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진입 지점을 포함해 학교의 상세한 지도까지 그렸으며 총격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선언문과 다른 여러 메모를 남겨 현재 수사관들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경찰은 여전히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의자 해일 씨가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 여성이란 점에서 성 정체성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요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해일 씨에게 이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드레이크 서장은 27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학교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용의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 경찰청 대변인은 용의자가 AR-15 스타일의 공격형 반자동 소총 두 정과 권총으로 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레이크 서장은 용의자가 소지한 총기 가운데 최소한 두 정은 내슈빌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경찰이 처음 총격 신고 전화를 받은 것은 27일 오전 10시 13분입니다. 커버넌트 스쿨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요. 경찰은 학교 2층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후 복도 쪽에서 총을 쏴 10시 27분쯤 총격범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혜일 씨는 학교 1층 연문으로 침입해 학교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는데요. 사망자 외에 총을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생들은 총격 후 학교 근처 교회로 대피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과 만났습니다.
자, 사건이란 곳이 지금 초등학교입니다. 어린 희생자들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망자 신원 확인됐습니까?
예,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공개했는데요. 사망자 6명 가운데 3명이 이 학교 학생들입니다. 3명 다 9살이고요. 60세인 학교 교장을 비롯해 다른 60대 학교 직원 2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내슈빌의 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존 쿠퍼 내슈빌 시장은 트위터에 비극적인 오늘 아침, 내슈빌은 학교 총격을 경험한 두렵고도 긴 지역사회 명단에 이름을 더하게 됐다며 이 도시 전체가 희생자 가족과 함께한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테네시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 상하원 의원들도 트위터에 희생자들과 지역사회에 애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는 총기 폭력을 멈추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총기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영혼을 찢어놓는다고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내가 제출한 총기 규제법을 의회가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제 우리가 진전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은 이 총기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총기 판매 더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등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올해 새로 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카린 창피엘의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공화당 의원들이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어린이가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게 됐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고 있고요. 또 총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총기 사건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기 옹호 단체인 미국 총기 소유자들은 27일 트위터에 직원들과 교사들이 무장한다면 총기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총격이 일어나서 충격을 준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5월에 미 남부 텍사스주 유벨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2018년에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격으로 17명이 사망했고요. 지난 2012년에는 커네티컷주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연방정부기관에서 국간부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네. 자, 스파이웨어라는 게 뭔지 이것부터 살펴봐야겠군요.
예, 스파이라는 말 그대로 사용자 몰래 기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스파이웨어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안보와 법 집행의 목적으로 이 자국민의 통신 기록을 비롯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확산하면서 특히 소규모 국가들은 강력한 정보 수집 도구를 갖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가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인권운동가나 언론인,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경우뿐 아니라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외국 정부 등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 행정명령 내놓으면서 정부 입장도 같이 전했군요.
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상업용 스파이웨어와 기타 감시 기술의 오용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을 이루겠다는 미국의 의지와 리더십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행정명령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배경이 있군요.
예, 해당 행정명령은 오는 29일에서 30일 화상으로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관하고 한국 등이 공동 주최국으로 포함됐는데요. 미국은 회의 둘째 날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진전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러면 이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까?
네, 해당 명령은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방정부 기관 책임자가 해당 프로그램이 중대한 방첩 또는 기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 프로그램 목록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규제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 스파이웨어 페가수스를 만든 이스라엘 업체 NSO 그룹을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려 미국 부품과 기술에 대한 회사의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페가수스는 원래 범죄 대응하는 정보기관을 위해 개발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불법 정보 수집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백악관은 27일 10개국에서 미국 공무원이 사용하는 50개의 기기가 상업적 스파이웨어에 의해 손상됐거나 표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산한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인수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26일 발표에서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셔스, 이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퍼스트 네네.
이번 이 합수의 합의에 따라서 SVB의 17개 지점은 27일부로 퍼스트 시티즌스 산하 지점으로 개장됩니다.
그 은행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이 은행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90억 달러인데요. 미국에서 30번째 규모입니다. 자, 그리고 예금액은 900억 달러가 조금 못 됩니다. 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당시 SVB 규모인 2,09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SVB는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하루 사이 420억 달러가 인출되는 대규모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지난 10일 폐쇄됐고 FDIC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규모가 한참이나 작은 은행에 인수가 된 겁니다. 자, 이번 SVB 은행 인수로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의 규모는 약 2,190억 달러가 됐습니다.
네. 자, 인수 조건은 어땠습니까?
예, 퍼스트 시티즌스는 SVB에 7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매입하게 되는데요. 자, 이는 원래 가격보다 165억 달러가량 인하된 겁니다. 다만 약 900억 달러에 달하는 증권과 다른 자산은 이번 인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퍼스트 시티즌스는 이번 인수를 위해 FDIC에 현금을 선납하진 않고 최대 5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평가 보상권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FDIC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 사이에 이를 실행할 수 있는데 가격은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가가 얼마나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인수를 진행한 퍼스트 시티즌스 입장도 밝혔네요.
예, 이 은행의 프랭크 홀딩 최고 경영자 CEO는 성명에서 이 거래는 은행에 있어 중대한 일로 이번 거래가 예금자들에게 훌륭한 결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FBB의 글로벌 뱅킹 사업이 민간 자본 그리고 벤처 투자 기업과 가지고 있는 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홀딩 CEO는 밝혔습니다.
네. 자, SVB에 이어서 폐쇄됐던 은행이 하나 더 있죠. 시그니처 은행인데 이번 인수에 앞서 이미 인수가 됐다고요.
예, 시그니처 은행은 SVB가 폐쇄된 뒤 이틀 후인 지난 12일에 폐쇄됐는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지난 19일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SVB의 이번 인수로 일단 폐쇄된 두 은행 모두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금융시장의 그런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삭스마켓의 레드문드 웡 전략가는 이번 인수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마주하고 있는 제1과제, 다시 말해서 중소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27일 주식시장이 개장하며 퍼스트 시티즌스의 주식은 47%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건국 초기에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방헌법은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순서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흔히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 조치는 고용이나 승진 계약 체결 그리고 대학 입학 등에 있어서 그간 차별받아온 소수 인종이나 여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American citizens unjustly denied the opportunity to work for the government or for those doing business with the government will have that opportunity.
이 정책은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종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대우를 막기 위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1964년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 법안이 통과됐고 1967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주는 정부 혜택이나 보호 조치에 여성들을 포함하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Supporters and opponents of affirmative action gathered outside the Supreme Court in Washington Wednesday.
하지만 이 정책이 아무런 반대 없이 추진됐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입니다.
과거에 소수가 차별받은 사실 때문에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지도 않은 현재의 무고한 다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쓰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다룬 연방 대법원 판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78년에 나온 캘리포니아 대학 이사회 대 바퀴 판결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의학 전문대학원 일반 전형에서 2년 연속으로 낙방한 한 남성이 학교가 백인인 자신을 역차별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당시 루이스 파월 대법관이 쓴 다수 의견에서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은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인종 할당이나 별도 규정을 강제할 순 없다.
이후에 연방 대법원은 지금까지 근소한 차이로 대체로 기존 판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등 9개 주가 공립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다른 주에 있는 다른 많은 유명 공립대학도 인종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헌법을 통한 시민 자유와 권리 보장 세 번째 시간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과 대학 입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미국인들이 라디오 앞에 모인 것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큰 이유였습니다. 음악은 라디오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악보다 미국인들에게 훨씬 더 인기를 끌었던 것은 새로운 배우들이 출연하는 흥미진진한 라디오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출연자들이 들려주는 재미있고 우스꽝스러운 얘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라디오를 들을 때는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 라디오는 대공황으로 힘들고 지친 미국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로 모이게 했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스윙 재즈와 클래식 음악, 청취자를 웃기고 울리는 훌륭한 코미디 프로그램과 함께 1930년대는 그야말로 라디오와 대중매체 황금기였습니다.
라디오와 더불어 미국에서 할리우드와 미국 영화 산업이 훨씬 더 숙련되고 영향력이 커진 것도 1930년대였습니다. 그동안 나온 영화는 무성 영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에 유성 영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화 감독은 배우가 대사를 하는 영화를 만들어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를 넘어 유성 영화가 등장하자 미국인 수백만 명이 영화관을 찾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할리우드는 바쁘고 멋진 시기를 맞았습니다.
유성 영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매력 넘치는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용감한 선장들과 보이즈타운으로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스펜서 트레이시와 미국의 고전 할리우드 황금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배우 베티 데이비스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모닝글로리로 1934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캐서린 헵번과 1930년대 가장 유명한 아역배우였던 셜리 템플이 출연한 영화에 열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영화는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 주연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습니다. 1930년대에 작품성이 뛰어난 훌륭한 영화가 많이 제작됐습니다. 프랭크 캐프라 감독의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프랭크 로이드 감독의 바운티 호의 반란, 그리고 윌리엄 디터리 감독의 에밀 졸라의 생애 같은 뛰어난 작품들이 모두 1930년대 영화들입니다.
1930년대 라디오 방송과 영화 산업의 성공과 더불어 미국 신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디오와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서 신문사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디오가 보편화돼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신문을 사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신문 광고 대신 라디오 광고를 선택하면서 신문사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업은 신문 광고 지면에 자기 제품을 알리는 대신 라디오 광고를 이용해서 홍보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의 거의 절반가량이 1930년대에 발행을 중단하거나 더 큰 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자 경쟁 신문사가 있는 도시는 미국에서 120개 도시에 불과할 정도로 신문사가 줄었습니다.
주간지와 월간지 역시 일간신문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쇄매체는 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라디오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잡지가 이 경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시기 라디오나 영화와의 경쟁에서 크게 성공한 두 잡지는 라이프와 리더스 다이제스트였습니다.
라이프지는 누구나 즐겨볼 수 있는 얘기들을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영화 배우에 관한 정보나 새로운 사건에 대한 기사, 일반 가정이나 농촌의 일상생활 모습에 관한 소식을 얻기 위해 라이프를 사서 봤습니다. 라이프에 실린 사진 역시 어디서든 최고였습니다.
라이프지와 함께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다른 잡지나 여러 출처에서 발췌한 얘기를 더 짧은 형태로 만들어 실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책 대부분은 당시 할리우드 영화와 비슷했습니다. 이 시기 작가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미국인들이 어떻게든 고민을 잊을 수 있게 돕는 데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들은 돈도 더 많이 벌었죠. 실제로 1930년대 활동한 여러 작가는 수익성이 있으면서 수준도 높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책을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싱클레어 루이스예요. 1930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싱클레어 루이스는 저서 그 일은 이곳에서 벌어질 수 없다 해서 다가오는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존 스타인백은 1939년 분노의 포도를 발표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애초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이 표현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모두 처음부터라는 표현인데요.
From the get-go.
get과 go는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잔에게 사업을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 전 나는 스몰 톡, 잡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From the get-go.
처음부터.
I want to make it clear.
나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 관심이 없어요. 처음부터라는 표현.
From the outset.
이 표현도 나왔죠.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느린 속도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Well,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시작부터 나는 이것은 명확히 하고 싶어요.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나는 잡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That's fine with me.
나도 좋아요. 상관없다는 뜻이죠.
What's on your mind?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What's on your mind? I need your help.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나는
from the outset.
시작부터 나를 도와주려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From the get-go,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m not interested in small talk.
Yeah, David does that with the weather. I mean, it has been pretty warm lately, and today is pretty nice, right? Hello?
Oh, I need your help with a project. It's a big one, and I cannot do it alone.
Sure. I'm happy to help.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website for my business.
I have some experience with web design, so I think I could be of some help.
Great.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r willingness to help me from the outse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From the get-go, from the outset.
애초에, 일의 맨 처음부터
From the get-go, I want to say this.
미리 이것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자, 어떤 얘기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 말부터 하고 시작하자,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 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